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아침에 8시 미사 중에 눈이 오는 거를 보고 제법 오는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여기 와서 눈을 이제 처음 봐서 또 마치고 또 신자분들이 교우분들이 들어오시면서 길이 좀 미끄럽다고 얘기를 하셔서 아, 오늘은 미사 때 교우분들이 반 정도 오시겠구나. 그래도 뭐 생각을 했는데 운전을 다들 잘 하시는 겁니까? 예, 어떻게, 거진 저 지난주랑 비슷한 것 같은데 별로 어려움이 없이 오시진 않았을 텐데 용감하신 건지 무모하신 건지 저는 아직 저 눈길에 운전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오셨고 눈길에 조심히 잘 오셨고 나중에 또 돌아가실 때도 하여튼 걸어가시듯 조심히 운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보기에는 되게 위험한 것 같은데 다 오셨어요. 예, 어쨌든 그 미사 시작 때 제사상 이렇게 설 제사상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리고 시작 때 그 조상들을 위한 분향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눈이 와서 계속 오고 계시거든요. 처음 시작 때 분향을 못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나중에 그 성체 성혈 축복하고 나서 그 중간에 다시 그 미사 지향 읽어 그 올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 또 길게 읽어 드려야 되니까 늦어서 분향을 못 하신 분들은 다시 분향을 제가 전례부장님한테 말씀드렸건 다시 차릴 테니까 못하신 분들은 마저 그때 나오셔서 분향을 영성체 때처럼 나오셔서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하여튼 속도가 빠르셔서 뒤에서 기다리면 후딱 하고 들어가신다고 제가 분향 지향 올린다고 제대로 못 봤지만 가족분들 나오셔서 대표만 이렇게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았는데 그냥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들까지 다 분향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네 분 나오시든 세 분 나오시든 다 분향하시고 뭐 천천히 뒤에서 뭘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냐면은 그 교육으로도 애들이 요 미사 때 분향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언제 이렇게 해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꼬마들까지 한복 입고 온 꼬마들까지 저렇게 입고 왔는데 나와서 분향 한번 하고 들어가야죠. 어른들을 위해서, 먼저 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천천히 못한 꼬마들도 다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분향차 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구약에 우리 관습도 그렇지만 향이라는 건 인간이 옛날에 하늘을 날지 못할 때는 지금 하늘 난다 하늘 하늘나라를 갈 수는 없지만 그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연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재물을 태우는 거죠. 그리고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가장 값진 재물을 태우는 겁니다. 구약의 관습대로 하자면 우리 차린이 제사상 딱 모아가지고 이제 기름 부어서 태워야죠. 그리고 번제물로 바치면 그 연기가 그 정성이 그냥 아무거나 태운 게 아니라 정성을 모아 바친 재물을 태워서 그 정성이 하늘에 가 닿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분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그 하늘에 가 닿는 그 연기를 각자 이렇게 보내시면 제일 좋겠죠. 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오늘 일독서였던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알고 나면 사실 상당히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하느님이 백성들을 지극한 마음으로 보살펴주고 계시거든요. 구약의 책이면서 모세오경 가운데에서 한 권으로 분류가 되는 오늘 이 민수기라는 책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그리는 책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 탈출기가 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데 탈출기는 십계명을 받고 그 이후에는 그 탈출기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약에 대한 법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삶의 모습은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모습은 민수기에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민수기라는 책이 구약에서 가장 거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장소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자리가 되죠. 가장 추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추운 장소가 있을 테고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극한의 더운 장소가 있을 텐데 광야는 이쪽 가장 덥지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한계의 장소가 바로 광야죠. 그래서 이집트의 전차병들에게 쫓겨서 광야로 들어간 백성들은 이제 그들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집트의 전차병보다 더 무서운 이 광야라는 자연환경 앞에서 생명에 대한 위태로움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노예사를 했지만 어쨌든 이집트의 그 비옥한 땅과 기후에 살다가 광야로 난 그 백성의 눈앞에 펼쳐진 자연은 금방이라도 자신들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주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에게 하느님이 복을 통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너희들은 결코 굶주리지 않고 하느님이 내려주시는 복, 든든한 음식으로 배를 채우면서 생을 이어가고 세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백성들을 격려하시죠. 물론 뭐 배는 굶주리지 않게 해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걸 40년 동안 먹고 살았으니 지겹기는 했지만 어쨌든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백성에게 내려주신 이 복이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 발을 들일 수 있도록 한 용기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오고 가는 이 복에 대한 약속과 시련은 이런 의미에서 현세적인 분위기가 강합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하느님의 복들은 이 세 가지로 딱 묶이거든요. 묶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오래 사는 장수와 또 하나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는 부유함과 또 그 재산을 자기 식수들과 나눌 수 있는 많은 자손들을 거느리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풍요로움이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죠. 이러한 구약에서 말하는 현세적인 복에 대한 인간의 열정은 지금이라고 해서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오늘 주일에 지금 함께 기억하고 있는 설이라는 이 민족의 큰 명절에 결코 빠질 수 없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복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우리는 설이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라고 하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그럼 그 복에는 보통 어떤 지향들이 담겨 있을까요? 일단 일반적으로는 건강함을 꼽죠.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을 건네면서 또 위 어른들한테 또 그렇게 인사할 땐 올해도 건강하시라라는 말을 꼭 덧붙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꽤 오래 전에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TV에 이 신용카드 광고 덕분에 이 부자되라라는 말이 이 복을 빌어주는 말의 중심에 한동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몇 년, 이 유행이 몇 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부자되라는 말을 아주 친숙하게 자주 덧붙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명절 때 빌어주게 되는 이 복이라는 단어도 현세적인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건 누구나 쉽게 깨달을 수 있죠. 이 현세적인 복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강론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느님이 저한테 건강을 허락하시니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일정한 건강을 가지기를 바라고 또 일정한 부를 어느 정도 가지기를 바라서 그렇게 되어야 인간적인 생활이 유지가 되고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복들을 당연히 본능적으로도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항상 이와 동시에 이런 의문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인생에서 현세적인 복이 전부인가? 더 속되게 표현해서 돈이 전부인가? 라는 의문을 돈을 벌면서도 가지는 게 인간이라는 우리 존재입니다. 왜 인간은 현세적인 복 앞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도 그 누리는 동시에 이런 의문을 가질까요? 그냥 편안하게 계속 누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됩니다, 사람은.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기막힌 사건 때문에 이게 두 개가 항상 공존합니다, 마음속에서. 그래서 죽음은 내가 살아있을 때 집착했던 그 모든 것들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죠. 모든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허무에 대해서 오늘 이독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게 귀중하게 여겨졌던 인간의 생을 한갓 한 줄기 연기로 만들어버리는 건 죽음이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사건을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허무함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간단하게 하지만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깨어서 준비하는 자세가 이 죽음이라는 허물을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평화롭게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오늘 또 주일과 겹친 이 설이라는 명절은 이런 의미에서 죽음을 기억하고 또 그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는 시간이 되죠. 그래서 먼저 간 가족과 조상들의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들의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설 명절이 되고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거행하는 이 설 미사가 자연스럽게 위령 미사가 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말 안 해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현세의 복 앞에서도 그 복을 누리면서도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현세의 복이 중요하지만 죽음이라는 이 미지의 사건을 기억하게 되면서 그 엄청난 집착에서 우리 인간을 그나마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그 집착에서 사실 그 집착이 엄청나잖아요, 그 힘이. 근데 거기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그 복 안에서 이웃과의 그 나눔을, 내가 받은 복에 대한 나눔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건 사실 죽음 때문이죠. 물론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죽음이라는 건 부활이고 구원이 되지만 이제 뭐 직접 표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다른 말은 겸손함, 또 가난함, 또 나눔이라는 마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절은, 설명절은 이런 의미에서 죽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먼저 간 사람들, 먼저 간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함으로써 그 기억이 그 영혼들을 위한 따뜻한 기도가 되겠죠. 또 그 기도가 동시에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선행과 나눔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억해 준다는 건 그 자체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설이라는 이 좋은 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복을 빌어주고 그 가운데 먼저 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 속에서 다시 한번 겸손함을 배우고 그 겸손함 속에서 내 복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내 복에 대한 나눔을 생각하는 또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뭐 남은 설 연휴는 아니죠. 여기에서는 설 연휴는 없고 표현을 고치면 남은 설날 오늘 하루 또 설과 겹친 오늘 주일 또 어쩌면 또 준비하셨을 또 음식들과 또 함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저 행복하고 즐거운 또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